먹고 마시고 즐기시라. Koheleth preaches happiness.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료들을 모두 수집, 편집, 인쇄, 재본에 들어간 정경 최종본입니다. 첫 번째 정경은 기원전 200년으로 잡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00년 쿰란 동굴 문서에 정경 책들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이 그 시대와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도 기원전 200년 이전으로 가서 유대 포로 후손 사회의 시각에서 봐야 옛 역사적 수치에 대한 반응으로서 욥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 이전에 나온 책들이라면 멸망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된 책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서 같은 것은 까마득한 옛날 책인데 그 스토리나 에피소드가 정경에 들어갔어요. 멸망의 교훈을 포로 후손 사회에 주는 의미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정경 속에 있고 다음 세대로 소중하게 전승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가서, 욥기서 같은 책이 나와서 정경, 정품 성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슬픔과 분노의 작품이 포로 후손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이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관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고통과 악의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오경, 선지서의 영향 아래 사는 당시 사회의 상벌 시스템 신앙에 도전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자체가 고통과 악의 문제가 아니던가요? 당시 사회에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은 거의 영구적으로 계속 이어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충당하는 애가 욥기를 중심으로 새로 나오는 중이에요. 바로 성문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서의 출판입니다. 히브리어 코헬렛의 책, 전도자의 책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스테스의 책입니다. 어렵죠? 몰라도 좋습니다. 당시 사회의 낙관론 경건주의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욥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 전도서입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서문과 책의 말미에 3인칭을 제외하면 대부분 1인칭의 글입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아들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전도자, 곧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헬라어는 모은다, 회집한다, 뭐 원어로 말하면 카할, 뭐 에클레시아, 영어로 말하면 call out of,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전도, 설교라는 의미가 강해서 전도서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지목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 솔로몬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솔로몬은 설정일 뿐 진짜 저자는 아닙니다. 그가 지혜로운 왕이 어서 저자로 설정한 것뿐입니다. 기원전 한 300년, 400년 사이 작품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 2, 30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후손들에게 적합한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물론 책 속에 예루살렘 멸망 같은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미지는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엘로힘, 일반적인 신으로 언급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의 그 어떤 분위기는 소외되고 냉소적이고 피곤하고 우울한 그림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는가 하면 사람이 수고하는 것, 공허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9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러한 워딩과 주제가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마치 자연계의 끝없는 순환과 같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 조수 간만의 차이 등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자연의 이치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쏜살같이 빠르게 달립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책이라면 시간은 직선으로 가며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도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 순환적 시간관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웃나라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세계관 같은데 아닙니다. 유대사회 작품은 전도서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출생과 사망, 건축과 철거, 웃음과 울음, 사랑과 정오, 살인과 치유 같은 세상사의 끝없는 반복 순환을 노래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엔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인간이 어떤 것이든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수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크송 가수가 부르는 그 의미와는 아주 다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가져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송 싱어가 부르는 그런 허무주의나 자살을 조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다시 오되 끝없는 순환적 세계관을 쓰는 어찌 보면 이단적인 노래예요.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속에 기회란 한번 올 터인데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수고로 뭘 보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끔 인용은 하지만 그다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 코헬렛은 영원하고 허망하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해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일시적이죠. 부와 재물은 단지 불안만 가져다 줄 뿐이죠. 지혜는 힘보다 약간 낫지만 별로고 지식조차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하는 거죠.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알았다.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지는데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더라. 네, 이거 조커입니다. 코헬렛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무지보다야 당연히 낫죠.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지우고 원점으로 돌린답니다. 이퀄라이저, 평형장치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다는 거죠. 전도자 코헬렛은 욕보다도 더 노골적이지 않나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근간인 공의로운 상벌 시스템을 흔들고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악인이 흥하고 무지한 자가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 죽으면 받는 형벌인 사후 지옥론, 지금 벌받는 게 아니죠. 지연된 형벌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누차 배우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자 코헬렛은 이것도 부정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죽으면 다 이꼴,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코헬렛이라는 작자가 마구 까불어 본 데가 없는 건지 속에 뭔가 감추는 수작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가해질 형벌은 지연되거니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설을 하자면 세상이 미쳤다는 것이죠. 내가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빵,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즉 혜택을 더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불행한 이 때와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자주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슬퍼하는 이에게 다가가는 문맥에서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전도자에게 죽음이란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평정해 버리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근대 실존 철학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죽음이 밑바탕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카드를 들이밀면 그 카드 놀이는 파장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는 죽음 이후 사후 세계의 생명의 존재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6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이거 반해법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음이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먹고 마시고 즐기시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절망과 냉소가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도 전도자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시라. 전도자는 자살 같은 허무주의를 외치는 거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그 반대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당히 손상되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한 순간 기회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Seize it. Carpe diem. 들어보시죠. 현재를 즐기라. Enjoy the present. 그 기회를 포착하고 가지고 소유하시라는 겁니다. 9장 7절에서 10절 다시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All the fleeting day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손살같이 지나가는 날들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도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서는 일도 없고 서울은 지옥이 아닙니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은 형벌 개념의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세계의 엄침한 곳을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죽은 자의 그늘이 항상 깃들인 곳이지 서울은 죽었을 때 상벌 시스템으로 정해져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비슷한 구절 또 있습니다.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기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해설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삶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수고 속에서 먹고 마시고 낙을 보는 것 이게 인생에 유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게 그 인생의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전도자 코헬렛에 의하면 우리의 수고에 절대적인 가치나 의미가 없답니다. 거창한 플랜도 없대요. 죽고 나서 산다는 것도 없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전도자 코헬렛은 지금 헬라 사상에 물든 유대 포로의 후손 사회의 일부가 사후 세계나 상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논쟁의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만족해야 하고 그래서 우린 살만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라고 코헬렛은 가르칩니다. 더 많은 무엇을 조차 수고하는 것, 바람 잡는 거예요. 또 실망이고 쓰라리고 지칠 뿐이에요. 죽음을 보세요, 죽음을.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기세요. 바로 그 죽음이란 현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귀중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힘을 쓸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 하시고 즐기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때나 기회나 시간은 주어지지만 아주 짧게 주어질 뿐이에요. 끝없이 주어지는 기회와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은 오히려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한계라는 팩트 앞에서 일상의 기쁨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수고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즐겨야 합니다. 즐기십시오. 이게 타락이요 방탕입니까? 아니에요. 금욕주의나 경건주의에 빠져 즐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레디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체제를 전복하는 불온서적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전경 속에 있을까? 여전히 논란,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전도서의 말미가 문제입니다. 책의 마지막 편집 후기 문장이 요상합니다. 죽기 전에 즐기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그게 아닌 거예요. 메인바디 논조와 판이하게 달라요. 마지막 편집 후기를 한번 보시죠. 12장 9절에서 13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거 약간 인위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요. 전도자가 아닌 한참 후에 또 다른 전도자가 작품에 손을 댄 느낌이에요. 제1전도자가 있고 제2전도자가 있는데 제1전도자가 아닌 제2전도자가 작품에 손을 댄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양치기 막대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닌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첨예하게 다른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암시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이것들이 뭐겠어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생각하면 됩니다. 상벌 시스템이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즉 삶의 의미를 찾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많은 책들이 무엇이겠어요? 당시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집대성하며 편찬하는 거대한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당연히 이 정경화 작업, 정품 성경을 골라서 편집하고 인쇄하는 작업은 그 연구하는 자체도 힘들지만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나중 전도자 2는 이전에 전도자 1의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름을 보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 이게 보충하고 수정을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당시 사회 전체는 상벌 시스템 신앙에 갇혀 있는 중이었어요. 전도자 1의 전체 메시지는 카르페 디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오얍과 합세해서 상벌 시스템을 거부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오얍은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친구야 나는 죄가 없단 말이야 라고 항변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양도 엄청나게 엽기세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얍이라고 그랬어요. 욥이라고 안 그러고 반항하는 자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오얍이 하나님 제가 까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욥, 오얍이 아닌 욥으로 마무리하는 그 엽기서의 방식. 이 전도서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막 각자 견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하라. 선한 자에게 상급을, 악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라는 전통적인 교리, 상벌 시스템은 전도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럴 거면 똑같은 가르침을 수록해서 무슨 덕이 있겠어요. 그 성경책이 더 두꺼워질 것 뿐이지. 전도자 1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 가르침, 이 설교 가르침이 코헬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설교 가르침에 또 반박하는 전도자 2, 코헬렛 2가 손질을 가해서 삽입한 구절이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인 것이에요.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고통과 아픔에 대한 반응 둘을 나란히 공부했습니다. 욥기서와 전도서입니다. 오얍과 코헬렛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오얍과 먹고 마시고 노는 코헬렛입니다. 둘을 이렇게 나란히 공부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의 출처는 같아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성전이 사라져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졌어요. 한쪽은 아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악했던 우리 조상들이 벌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린 하나님께 이제부터 순종해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게 한쪽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달라요. 아니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섭리 같은 건 없어졌어. 우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지 않았어. 실망 아니야? 다 부질 없다니까.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께 항의해야 돼. 이거 오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라도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고. 죽으면 끝이잖아. 끝. 우리가 기뻐할 거리를 찾아서 나서야 살맛이 나지 않겠어? 이런 간단한 실존적 기쁨을 preaching, teaching,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 전도자, 코헬렛,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뿌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품 성경이 된 정경입니다. 욥기서와 전도서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 장르의 다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 밖에서 꼬다 놓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삶의 현장에서 도출한 지혜가 욥이요, 전도서입니다. 그 다양한 포인트들이 모음집이 되어서 혹은 집대성이 되어 우리 앞에 턱 나타난 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레디컬한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와 전도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상벌 시스템에 저희들이 녹아들지 아니하고 욥을 따라서 코헬렛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 광야를 거닐면서 수천의 무리들과 먹고 마시며 즐겼던 그날을 저희들이 상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의 굴레 안에서 헤매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하여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쁨의 시편이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